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영원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바울사도께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신 에베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였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제2차 선교 여행의 종결에 에베소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사도께서 또한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거기에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할 때에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바울사도의 에베소 선교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와서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바울의 삶 속에는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2년 3개월 동안 있다는 것,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30년 동안 선교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바울이 선교한 것을 보면은 하도 많은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3주 혹은 1개월, 2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오래 있은 곳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에 와서 바울은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 와서는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바울의 30년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머문 시간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틀을 아름답게 만들게 된 것을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짧은 본문이기는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오늘 읽은 2년 3개월의 바울의 사역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년을 지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내가 지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삶이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비한 2년 3개월이 왜 중요한 기간이었는가를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교회를 목회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면서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애써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업적을 아무에게나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장 적당한 좋은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가장 소중한 제자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대강 몇 년 동안을 목회했을 것인가?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로마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주전 67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보는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당하기 몇 년 전부터 목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디모데마저도 97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후계자로 약 37년 동안 목회한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소중한 사역을 거기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37년이라기보다는 약 한 34년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7년경에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로 그곳에서 목회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만은 자연적인 죽음을 죽었으나 사도 요한이 죽었던 것은 주후 약 100년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가 죽은 것이 97년경이라면은 사도 요한이 한 30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은 100살에 사도 요한이 죽었으니 사도 요한이 죽은 연대는 한 130년대라 그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약 30여 년간을 목회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기르고 양육한 이 교회가 에베소 선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회했다고 보면은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바울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바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고 둘째는 거기에서 지도자를 2년 동안 양육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셋째로는 바울이 그곳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는 철저한 제자 양육,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전하고 그 교회는 든든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 가지를 소유한다면 우리의 삶이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남기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 사역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시네각, 우리 미국에서는 시네각이라고 부르지요. 이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석 달 동안 담대히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되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장면이 어떤 장면은 한 달, 어떤 장면은 1년, 어떤 장면은 한 주간 그렇게 긴 사건이 있지만은 기록을 할 때는 간단한 말로 요약을 합니다. 바울이 이 행한 일에 대하여 3개월 동안 행한 일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는 짧은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해 받으신 후 즉 예수님이 죽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록해 말씀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만은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빼놓고 다른 것은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인 알맹이를 빼놓고 믿는다면 만약에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뽑아버린다면 기독교는 이슬람교나 혹은 기독교는 힌두교나 기독교는 불교나 기독교는 유교나 다른 도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3개월 동안 강론했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증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아침부터 옥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즉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함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예언과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대선지, 소선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선지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사건에 관한 예언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바울사도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은 읽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복잡하고 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나는 신약 성경만 읽는다, 그런 분 있는데 그것도 온당치 아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말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말합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내가 부활한 이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첫 번 물은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혹은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이 사실 그대로 강림했고 바울 나의 신앙 속에 이것이 확고하게 내 마음 속에 있어야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갈대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Man is a reed but the thinking reed 라고 그는 물론 말했지만은, 오늘 우리 인간이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은 생각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는 든든하게,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기초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지도자 훈련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도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그 당시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우리 영어로 말하면 스네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동안 강론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강론을 하니까 믿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 영어에서 말할 때는 the whole of Tyrannus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 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이니까 아직도 그때 무슨 대학이나 학교가 없었겠지만 하여간 공부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당과 같은 그런 학당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두란노라는 것이 학교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수를 데리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이 몽가머리 카운티에 가면은 시내가 회당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회당은 뭐 600명, 700명 큰 회당들이 있고 필라델피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주로 유대인들 또 로스앤젤스 같은데 서쪽에도 가면은 이 시내가 굉장히 큰 데는 뭐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큰 시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 회당에서 아마 수백 명을 놓고 강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이 두란노 서원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대중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따로 제자들 뽑힘을 받은 훈련자들을 위하여 따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즉 대중을 떠나서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몇 사람을 10명이었는지 20명이었는지 30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따로 세워서 강론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바울사도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 성령 임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12사람이었습니다. 아마 12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바울을 따라서 정말 헌신하고 믿었던 사람 불과 몇십 명을 다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바울 사도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명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사역은 열두 제자들을 다리고 사역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소수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론에 따른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강 예수 믿자 점잖게 예수 믿자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예수 믿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병, 정예병,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목요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아무 날 죽는다 그걸 안다면 그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면 아마 대부분 잘 믿는 이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진 않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날을 아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많은 내가 내일은 죽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12명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2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서 목요일 저녁에 아주 금요일 새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다락방 교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 밤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보더라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되 나의 제자가 되되 철저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되어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어야지 어설픈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문을 9시에 열었다가 7시에 열었다가 5시에 닫았다가 3시에 닫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제자화되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자기가 죽기 전에 쓰신 편지가 디모데후서 2장인데 2장 1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대중을 향해서도 전하지만은 몇몇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가르치라고 유언을 하고 바울사도께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사역으로는 두란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 하매 우리 말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고대 사본 가운데 웨스턴 텍스 가운데 있는 고대 사본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5시에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강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냐 여러분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집을 살 돈이 있습니까? 렌트할 돈이 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 보면은 아마도 그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의 그 지역의 상태로 보아서 아침 시간을 주로 그들은 이용하고 11시, 12시 점심때는 모두들 가서 점심 먹고 낮잠을 자는 시에스트라고 하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한창 빛이 따갑기 때문에 서늘하게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일찍이 하고 다 파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 않은 시간이죠. 골든 아워가 아니죠. 프라임 타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때를 타서 그 장소를 빌려서 제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에 어떤 사람은 아마 4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나가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남들은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에 이들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4시까지 5시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2년 동안 바울사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지도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미국에 와 있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게으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더우면 찬바람이 나오지요.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지요. 그것도 자동차도 바로 문 앞에까지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피눈물 나는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2년 동안 훈련받고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이대로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다운 제자, 훈련다운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해마다 하는 대로 1부는 새벽 5시 45분, 2부는 9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은 9시 15분에 오시면 되고 9시 15분은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5시 45분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루에 5시간 2년 동안 매일매일 뜨거운 때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자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원래 우리 목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원래 목표지만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우리의 목표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 동안 2년을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열매로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분이 주회한 영어 주회를 보면은 These disciples were instrumental in preaching Christ's gospe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나가니까 온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 한 8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6만 명이 아직도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훈련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 두란노 서원 때문에 온 지중해 연안이 아주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워싱턴이 뒤집어지리라고 믿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자는 사자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선교는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과 기적을 행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도 떠나더라. 여러분, 에베소는 상당히 우상이 많고 잡신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NIV 영어 번역은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했다.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만 얹어놓아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별명 지어서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 그게 별명 아닙니까? 말쟁이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론은 분명한데 실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되게 되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는가.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 마술사, 점치는 사람들, 마술사들이 14, 17절에 보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고 행한 일을 고하며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책값을 계산한 즉 책을 모아 불을 살랐는데 책을 모아 책값을 계산한 즉 5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술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 난 다음, 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이 마술책이 헛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점을 치고 무슨 사주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에 있는 이 마술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책이 다 헛된 것이다, 이거 불 질러야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 5만이면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라크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임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8시간 일하는 이도 있지만 10시간, 12시간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계산하면은 뭐 8시간보다는 10시간, 12시간 그 이상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8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계산하십시다. 8시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불, 20불, 30불, 40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낮추어서 8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중앙장로교 교인들은 왜 계산이 이렇게 늦습니까? 64불이지요? 64불을 5만 곱하기를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약 3 million 200,000 달러. 320만 불 정도 됩니다. 320만 불 정도 되는 그 값에 해당하는 책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더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로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 철저한 지도자 훈련, 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셋째로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